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고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부활 대축일을 지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 그래서 부활 제 2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미사의 말씀의 전례는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과 직접 또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들이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일독서 사도행전에서는 부활 후에 이제 형성이 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죠.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소감을 얻었다. 뭔가 이상적인 모습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요한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열두 제자들의 첫 만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눈에 띄는 인물은 사도 토마스죠. 토마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이후에 토마스에게 자신들이 주님을 배웠다라고 했지만 토마스는 믿지 않죠. 그는 심지어 그분의 손가락의 못자국과 발바닥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토마스에게 당신의 몸의 자국을 그에게 내미시죠. 그제서야 토마스는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요. 그저 예수님과 토마스의 대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화를 가장해서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의 저자가 읽는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과달루페의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는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틸마를 보시고 나오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막 한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도 작년 초에 멕시코의 이 과달루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현지 가이드분이 이제 있었죠. 뭐 당연히 한국 분이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자신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순례를 오신 신부님에게 속성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자신의 딸이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 시티 인근에 치유의 성당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 옛날에 이제 유적지 위에다가 이제 성당을 올려 세운 그런 장소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곳에 순례팀이 올 때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하면서 거기서 자신도 신자가 아니었지만 딸의 치유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했는데 치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또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순례를 갔던 분들한테도 맞냐라고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분은 뭐 그런 저런 동기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순례를 갔던 우리 교우들이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박수를 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과달루페 대성당 안에 한쪽 편에는 이 한 50cm 정도 되는 아주 큰 십자가인데요. 금속으로 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완전히 구부러진 활처럼 휘어져 있는 십자가가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 그 앞에 대성당에 제대해 있었던 십자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기적의 증거가 되는 물품이 되어서 그 현재 대성당의 한쪽 편에 이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1921년 11월 14일에 있었는데 이제 틸마의 성모님이 현재 대성당이 아니라 이전에 대성당에 모셔져 있었고 구부러진 십자가도 그곳 제대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멕시코에는 반가톨릭, 반성직주의 성향의 혁명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꽃바구니 속에 폭발물을 숨기고는 그 제대 앞에 그걸 놓아둔 겁니다. 그러고는 폭탄이 폭발하면서 주변의 대리석 제단이 크게 손상을 입고 근처의 창문과 장식이 모두 파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 폭발 속에서도 폭발물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성모님의 틸마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튼튼해 보이는 그 금속 십자가는 폭발의 충격으로 완전히 휘어져 버렸는데 틸마는 그 어떤 손상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구부러진 십자가가 그 기적의 틸마의 그 기적의 증거가 되어서 지금 현재 대성당의 한켠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모님이 그 틸마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면 증거가 뻔히 있는데 그러면 믿어야 될 게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적을 가져다 두어도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또 우리의 신앙은 왜 그런 걸 체험하고 나도 더 이렇게 깊어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믿음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뭐 꼭 거기 뭐 집착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들, 일반적인 법칙들은 물리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익숙한 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기적은 분명 기적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잠깐 만나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것의 효과는 언제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감정이 있죠. 뭡니까? 바로 지루함이라는 감정은 어느 물질이게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넘어서는 것이지 물질이라면 모두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사더라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지 않습니까? 그 지루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노력이죠. 그래서 그것이 썩지 않고 몇백 년을 있었다라고 해도 처음에는 그것에 놀라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내 거기에서도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속성이죠. 기적도 그 물질의 속성을 통해서 보여지다 보니까 그 물질 말고는 기적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 물질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적이 한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기적이 깃든 물질이 한정적이다 보니 그것의 바탕을 둔 믿음은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정말 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성립이 일단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요. 그래서 결국 기적은 기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 속에 깃든 물질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 몸만 봐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려면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마음을 내가 느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신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는 잠시 잠깐의 자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근본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바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구분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두 가지다.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구분됩니다. 물질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두 가지 사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싸움이 어떤 철학의 현대까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른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바탕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것은 영으로 존재한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바탕이 사라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믿는 믿음은 죽음이 끝일 수 없다는 믿음과 당연히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은 물질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 죽음에는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라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시적인 것에 힘을 빌리는 기적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기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큰 용기를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독히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중간중간에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마음 알지라는 말로 평생을 울고 먹을 수는 없죠. 중간중간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밥을 한 끼 차리든지 아니면 선물 하나 사오든지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죠. 계속 내 마음을 알지로 평생 살아가면 평생 살아갈 수 없죠. 그게 사실은 똑같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근본을 보이는 것에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바탕을 보이는 것에 두려고 하면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죠.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는 말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진짜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한번 꼬아서 사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예수님의 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의 궁극점은 하느님이다. 보고 믿겠다는 마음은 나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향하겠다는 마음이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믿음의 바탕을 보이는 것에 두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된다. 결국 그 믿음은 물질에 대한 믿음, 재물에 대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하느님마저 물질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허상일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적은 잠시간의 일이기에 사람들은 다시금 물질의 영역, 물질에 대한 믿음의 영역으로 아주 빨리 회귀합니다. 그것은 새해 첫날의 운동에 대한 다짐이랑도 비슷하죠. 새해가 시작되면 자, 새로운 시작이니 운동을 열심히 하자라고 다짐을 하죠. 하지만 3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첫날 이전의 삶으로 빛의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새해 첫날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관성해져서 이전의 물질의 삶으로 아주 빨리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란 보이는 것이 바탕이 되는 듯한 이 세상에서 또 심지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보이는 것에 자기 삶의 바탕을 둘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삶의 바탕, 내 믿음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용기 있는 다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 또 각자의 노력 속에서 함께하는 노력 속에서 또 꾸준하게 잘 가꾸어 가야겠습니다.